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이집트와 카타르는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마스로부터 관련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관련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마스 정치국 소속 이자트 알리시크 씨는 오늘 성명에서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포괄적 휴전안에 대한 하마스의 반응은 합의를 위한 넓은 길을 열어준다면서 이는 책임감 있고 진지하며 긍정적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익명의 하마스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공은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관리는 하마스로부터 답변을 받았지만 하마스가 중요하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변수들을 모두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특히 하마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인질 석방 제안을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6주간의 일시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철수, 일부 인질의 맞교환과 생존 인질의 석방, 이스라엘군의 영구 철수, 그리고 가자지구 재건과 사망 인질 시신의 송환 3단계로 구성되는 포괄적 휴전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어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등지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위한 4억 4,4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식량과 안전한 식수, 보건, 교육, 주거 등이 포함될 이번 지원으로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후 미국의 총 지원액은 6억 7,400만 달러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와 요르단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어제 요르단에서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계속하는 한 이스라엘은 더욱 따돌림받는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파디 장관은 이스라엘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에 대한 신뢰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슈크리 장관도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으며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10일 15개 이사국 중 러시아를 제외한 14개 나라의 찬성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포괄적 휴전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최근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수십 발의 로켓 공격을 가한 데 대응해 고위급 지휘관인 탈렙, 압달라 등 헤즈볼라 대원 3명을 제거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 등이 복수의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보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이른 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등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세르히 팝코 크이우 군사행정국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크이우를 겨냥한 무기들을 방공체계가 모두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슬란 크라우첸코 크이우 지역 주지사는 다만 요격 과정에서 발생한 잔해가 떨어지면서 주민 한 명이 부상하고 산업시설과 주택, 주유소, 창고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크이우에서 남동쪽으로 300km가량 떨어진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지역 주지사도 이번 공습으로 3명이 다치고 개인주택 9곳이 파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습 경보는 폴란드 접경 지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수시간 동안 계속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공격에 동원된 러시아군 미사일 6발 중 5발과 드론 24기 모두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신문과 AP통신 등이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해군 호위함 한 척과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이 대서양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해군 호위함 고르시코프 제독함과 잠수함 카잔함이 600km가 넘는 거리에서 모의적 목표물에 정밀 타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르시코프 제독함은 최근 며칠간 함대공 훈련도 실시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와 AP통신 등은 5일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러시아 함정 여러 척이 수주 내로 카리브해에 전개될 것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이 함정들이 오늘 쿠바에 도착할 예정이며 쿠바에 기항할 러시아 함정 4척 가운데 일부라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코끼리는 사회성이 특별한 아주 똑똑한 동물로 분류하는데요. 코끼리 사이에 서로를 부르는 이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학술지 네이처 생태학과 진화에 실렸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팀이 아프리카 케냐에 사는 야생 코끼리의 소리를 분석했는데요. 코끼리 사이에 서로를 반응케 하는 특정 소리가 있고 그것이 특이한 휘파람 소리로 소통한다는 그 일부 고래류와는 다르다는 것에 착안해서 연구를 시작했답니다. 자, 코끼리 무리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460여 건의 자료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했습니다. 낮은 주파수대로 반복해서 내는 이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17마리 코끼리를 대상으로 반응 검사를 했는데요. 이름에 반응하는 것 같은 행동을 확인한 겁니다. 특정 소리에만 반응하는 코끼리가 있었고요. 그 코끼리는 소리 나는 쪽으로 더 빨리 움직였고 또 큰 소리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소통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어른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를 부를 때 또 먼 거리에 있는 코끼리와 소통할 때 이 이름 부르는 것처럼 특유한 소리를 내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것이 해당 코끼리를 부르는 이름 같은 것이라고 결론을 지은 겁니다. 연구팀은 코끼리가 상대의 소리를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특정한 소리로 소통하는 그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끼리 사이의 이름 신호에 사람처럼 나, 너를 넘어서 뭐 그녀라든지 그라든지 이 3인칭이 있는지는 더 연구해 볼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는 미국의 선택 2024입니다.
A lot of people don't understand policy. A lot of people don't know how policies affect their day-to-day lives.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오늘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이유,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미국의 선택 2024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6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지금은 아침 9시 8분이 막 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22도, 구름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 북한, 평양과 황해도 지역은 31도까지 오르는 한여름 더위 계속됩니다.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평북은 오전까지 구름 많이 끼겠고요. 한북과 양강도 일부는 종일 구름 많습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에 양강도 풍산, 한북 청진 선봉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평북 수풍 지역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8도에서 시작합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도 18도고요. 신의주와 원산은 19도, 청진, 개성 17도, 중강 16도, 해산 15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평양과 그리고 개성을 포함한 황해도 대부분 지역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중강이 30도입니다. 신의주 24도, 함흥 28도, 원산 26도, 해산 28도, 청진 2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먼바다는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유엔 안보리가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여전히 각자 입장을 내세우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공화당 대표가 프랑스 정치권의 오랜 암묵적인 합의를 깨고 극우 정당과의 연대 의사를 밝혀서 프랑스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 대학 강사 4명이 괴한의 습격을 받고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협상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가 휴전 결의안을 채택했고 가자지구 휴전을 위한 국제사회 압박은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휴전안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의 답변이 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하마스 쪽의 답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는 하마스의 답변을 받았다고만 밝히고 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네.
네, 지하드 타 하마스 대변인은 AP통신에 자신들의 답변에 휴전, 철수, 재건, 수감자 교환을 확인하는 수정안이 포함됐다고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영구적인 휴전, 라파를 포함한 가자에서의 이스라엘 군대 철수를 위한 새로운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전 과정에 하마스가 원하는 일정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마스는 1단계 휴전에 앞서서 종전과 이스라엘 철군 시점을 분명하게 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하마스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답변에는 가자에서의 적대적인 행위 영구 종식, 이스라엘군의 철수, 팔레스타인 영토 재건,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석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하마스가 요구해온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마스 관계자는 팔레스타인의 오랜 요구를 반복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전의 입장을 재확인했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면서 이제 공은 이스라엘 쪽에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마스 지도부 쪽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도 있습니까?
네, 하마스 정치국의 이자트 알 리시크 위원은 12일 성명을 통해서 하마스의 답변이 책임감 있고 진지하며 긍정적이라면서 이 합의를 위한 넓은 길을 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의 답변을 사실상 거부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관리는 11일 중재국들을 통해서 하마스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하마스가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모든 변수를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또 하마스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질 석방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하마스가 새로운 조건으로 역제안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바이든 대통령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서 이제 하마스만 찬성하면 된다고 말해왔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계속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휴전 계획의 모든 내용을 공개한 게 아니라면서 하마스를 분쇄하기 전까지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발표 직후부터 이스라엘은 휴전안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두 나라 사이에 그 휴전을 중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마스 답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중재국들인 미국, 카타르, 이집트 정부는 일단 이 하마스 답변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1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하마스가 카타르와 이집트에 전달한 답변을 접수했으며 지금 이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동 여러 나라를 순방하고 있고 네타냐후 총리와도 만났죠. 새로운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11일 하마스가 이 답변을 제출하기 몇 시간 전에 이스라엘 관리들을 만나고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모든 표가 다 됐고 이제 한 표만 남았다면서 그 한 표는 바로 하마스라고 말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안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하마스의 답변이 나오기 전에 발언들이라서 상황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0일 카타르에서 휴전 논의를 계속합니다.
지구촌론을 이번에는 프랑스로 갑니다. 자, 유럽의회가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뒤에 프랑스 정계 지금 후폭풍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에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의 참패를 당한 후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전격 발표했는데요. 그러자 좌파와 우파 야당들이 공동 전선을 꾀하면서 연합 세력을 규합하고 나서서 프랑스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가운데서도 중도 우파, 공화당, 프랑스에서 가장 전통 있는 주류 정당인데 공화당도 극우 세력과 연대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공화당 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 에리크 시오티 공화당 대표가 11일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총선에서 마린 르펜 의원이 있는 국민연합과의 연대를 지지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곧 실시되는 총선에 공화당 후보들은 국민연합과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서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 정치인들은 시오티 대표하고 생각이 다른 겁니까?
네, 사실 프랑스 주류 정당들 간에는 극우 세력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힘을 합치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합니다.
네.
하지만 시오티 대표가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과의 연대 의사를 밝히자 공화당을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필립 고셀린 공화당 의원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소한의 합의, 심지어 개인적인 동맹조차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시오티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은 시오티 대표의 그 발표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르펜 의원은 극우 정당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전통적인 우파 정당의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국민연합은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30% 넘는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네.
예, 르펜 의원은 지금 보수적인 우파 의원들을 만나면서 공동 전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좌파 쪽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좌파 정당들도 이념과 정치 색깔은 다르지만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동맹 전선 구축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녹색당, 사회당, 공산당 그리고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지난 10일 동맹에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누가 대표가 될 것인지 세부적인 합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프랑스의 조기 총선 날짜 얼마 안 남았죠?
네, 이달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 1차 투표가 실시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선거구는 7월 2일에 2차, 그러니까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네. 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 참패에 의회 해산 또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자, 만일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프랑스는 대통령제로서 대통령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제1당에서 총리를 내기 때문에 만일 국민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정치 성향이 전혀 다른 총리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건데요.
네.
예, 마크롱 대통령은 승리를 자신하면서 조기 총선이 국익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총선 전망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습니까?
네, 10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연합은 235석에서 265석을 얻을 걸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현재 88석에서 의석을 크게 늘리는 건데요. 하지만 전체 577석 가운데 과반인 289석에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지구촌론을 끝으로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미국 대학 강사들이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괴한의 공격을 받았네요.
네, 10일 중국 북동부 지린시의 한 공원에서 미국 대학 강사 4명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예, 피해자들은 모두 미국 중부 아이오와주의 코넬 칼리지 강사들인데요. 중국 베이화대학교와의 교환 프로그램에 따라서 중국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나 다친 겁니까?
예, 4명 모두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너슨 브래든 코넬 칼리지 총장은 10일 학교 측이 이들과 접촉하고 있고 투연하는 대로 귀국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흉기를 휘둘렀던 괴한은 체포가 됐죠.
네, 중국 외교부가 11일 전날 지린선 공항국이 늦게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국 설명에 따르면 50대인 이 용의자는 공원을 걷던 중에 미국인 가운데 한 명과 부딪혔는데요.
네.
예, 화가 난 용의자가 이들을 뒤쫓아가서 일행 모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사건을 우발적이라고 이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은 우발적 단독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국무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 보도를 통해서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현지 당국과 접촉하고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추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외국인이 공격을 받는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아주 드문 일입니다. 중국은 당국의 엄격한 단속, 감시 또 총기 규제로 세계에서 이 폭력 범죄 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네네. 하나입니다.
자, 지난해 미국하고 중국의 정부가 인적 교류, 두 나라 사이 인적 교류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 사이 이런 일이 생겼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양국의 군사소통 채널 복구를 비롯해서 일부 현안에서 합의를 이뤘는데요.
네.
예,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인적 교류 활성화였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앞으로 5년 동안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5만 명 미국 학생들을 초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공부하는 미국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네,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감소한 추세인데요. 미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공부하는 미국인은 900명이 안 됩니다. 반면에 미국에는 거의 30만 명의 중국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양국의 문화 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가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기소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검사들이 하원 청문회 출석할 예정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회기가 이달 말로 끝나는 가운데 대법원이 내놓을 주요 결정들은 뭐가 있는지 짚어봅니다. 이어서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인 나트륨 냉각 방식의 소형 모듈 원자로가 미국에서 첫 건설에 착수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 소식입니다. 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헌터 바이든 씨가 총기 불법 소지 혐의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델라웨어주 웨밍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11일 헌터 씨에게 적용된 세 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 미 역사상 현직 대통령 자녀로는 처음으로 헌터 씨가 형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 헌터 씨의 이 판결 소식에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터가 항소를 고려하는 동안 사법 절차를 계속해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부인 지휘과 나는 사랑과 지지로 헌터와 다른 모든 가족을 위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헌터 씨 재판과 관련해 말을 아껴왔는데요. 앞서 아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헌터 씨는 이번 유죄 판결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헌터 씨는 이 성명을 통해 결과에 실망하기보다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헌터 씨 측은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편 헌터 씨를 기소한 데 이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의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의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 어떤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았던 겁니까?
네, 미 연방법은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네.
헌터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총기 구매 시 작성하는 연방 서류에 마약 투약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후 총기를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헌터 씨가 마약 중독 상태를 숨기고 총을 산 사실은 이후에 발간한 자서전을 통해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한 그 형량 선고는 언제 나옵니까?
재판을 맡은 메릴레 누레카 판사가 형량 선고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유죄 평결 이후 120일 이내에 형을 선고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11월 5일 대선 약 한 달 전에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헌터 씨는 우선 또 보호 관찰 담당관들과 면담을 할 예정인데 검찰과 피고 변호인 측은 이 자리에서 또 각자 입장을 밝히긴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헌터 씨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네. 헌터 씨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최고 25년형이 내려질 수 있지만 초범일 경우 최고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헌터 바이든 씨가 직면한 재판이 또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헌터 씨는 오는 9월 이 탈세 혐의에 대한 재판도 받게 될 예정인데요. 만약 이 사안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7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이 아들이 두 차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바이든 선거 캠프는 헌터 씨 재판은 헌터 씨 개인적인 문제라는 점을 부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은 타격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최근 형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현직 미국 대통령을 통틀어 중범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자, 이에 바이든 캠프와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선거운동을 펼쳐왔는데요. 이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유죄 평결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헌터 씨 그 유죄 평결에 반응이 또 나왔네요.
예, 트럼프 선거 캠프는 11일 성명을 내고 헌터 씨의 유죄 평결은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바이든 범죄 일가의 진짜 범죄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가족 범죄 제국에 대한 부패한 바이든의 통치는 11월 5일에 모두 끝나고 다시는 어떤 바이든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정부 접근 권한을 판매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의 성명은 이 재판의 핵심이 헌터 씨의 그 총기 불법 소유 관련 내용은 아닌데요.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그간 헌터 씨의 총기 불법 소유 혐의에 대해서는 별로 거론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자, 그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이 헌터 씨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재판 관련 소식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을 이끌어낸 검사들 의회 청문회 출석을 하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엘빈 브래그 뉴욕시 맨해튼 지방검사장과 매튜 콜란젤로 검사가 오는 7월 12일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7월 12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예정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네. 자, 맨해튼 검사가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겁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크 코언 씨를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비용으로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였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에 대한 재판에 연방 법무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자, 이에 대해 법무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브래그 검사장 대변인은 11일 성명을 내고 위험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정부 계획을 존중하며 소위원회 자발적으로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갑니다.
연방 대법원의 회기가 이제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에 시작돼서 6월 말 또는 7월 초에 회기가 마무리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번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건데요. 보통 주요 사안들은 회기가 끝나기 직전 나오긴 하지만 아직 대법원이 들여다본 사안 가운데 절반가량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자, AP통신은 이번 회기에 대법원이 총 61건을 심리했으며 이 중 29건은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연방 대법원에서의 결정은 미국의 정치라든지 사회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집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매년 특히 더 시선을 끄는 사안이 있는데요. 자, 올해는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대통령 면책 특권입니다.
아, 그렇네요.
예. 자, 이 사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임명한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요. 지난 2021년 의사당 난미 사건의 배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본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안이 어떻게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의사당 난임 사태 등 행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였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연방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이 사안의 경우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관련 재판 일정이 정해지고요.
네.
무엇보다 11월에 있을 대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연방 대법원에서 다루는 주요 사안으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문제도 대법원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 식품의약국 FDA는 미페프리스톤을 우편으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이 낙태 반대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인데요. 자, 이 사안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2022년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낙태권과 관련해 대법원이 가로는 첫 번째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낙태권은 오는 11월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네, 자, 총기 소유에 관한 결정도 나올 예정이죠.
예, 자, 가중폭력으로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 중입니다.
네.
자,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뒤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총기를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텍사스 남성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네.
자, 1년 전 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뉴욕주의 총기 규제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자, 이후 여러 주에서 총기 규제가 위헌이라며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대법원에서 회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을 결정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공공장소에서 노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소송이 있습니다.
네.
자, 대법원이 노숙자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는 건 수십 년 만에 처음입니다. 자, 오리건주의 한 공원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시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야영을 하거나 잠을 자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네.
이에 노숙자 3명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최근 미국에서 노숙자가 기록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해당 사안에 관한 관심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자, 이 밖에 페이스북과 틱톡 등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소송 3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곧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와이오밍주로 가겠습니다. 자, 차세대 원자력 발전, 이 나트륨 냉각 방식의 차세대 원자력 발전 SMR이 미국에서 첫 건설에 들어갔는데 이곳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시설이라고요?
네. 자, 소형 모듈 원자로 영어 약자로 SMR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이 SMR 개발 기업인 테라파워가 10일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에서 4세대 SMR 원자력 발전소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자,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크기를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차세대 원전으로 작고 또 공장에서 모듈을 기존 생산에 현장에서 조립을 할 수 있는 이 300메가와트 이하급 원자로라는 뜻입니다.
네.
이 테라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창업자가 공동 설립한 회사입니다.
네. 자, 지금 새로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는 말씀하신 그 소형 이 SMR 중에서도 나트륨을 냉각제로 쓰는 방식이라고요.
네, 나트륨 원자로는 물이 아닌 액체 나트륨으로 냉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자, 액체 나트륨은 끓는 점이 880도로 높아서 고속로에 이용하면 발전 충력이 높아지고 폐기물도 적게 배출되고요. 안정성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네.
테라파워는 지난 4월 냉각제로 물이 아닌 나트륨을 사용하는 원자로 건설을 허가해달라고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에 신청했습니다. 자, 승인이 되면 해당 발전소는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언론에서도 관련 소식 많이 다루고 있고 전문가들의 평가도 지금 싣고 있죠.
예, 원자력 에너지 연구소의 존 코덱 부소장은 빌 게이츠 씨가 기후 위기 해결을 돕기 위해 원자력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테라파워의 빌 게이츠 공동 창업자는 착공시에서 우리는 곧 미국 에너지 미래의 기반 위에 서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풍부한 탄소 제로 에너지를 향한 큰 진전이라며 이 같은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나트륨 냉각 방식이 기능적으로 우수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또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테라파워는 4세대 SMR 원자료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 오염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자, 이번 와이오밍 프로젝트에는 최대 40억 달러의 비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중 절반은 미국 에너지부가 부담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미국은 그 물로 냉각시키는 그 수냉식 원자로만 고수를 해왔던 건가요?
예, 미국은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로 대형 재래식 수냉식 원자로를 건설해봤습니다. 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이번 와이오밍 프로젝트를 40여 년 만에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번에 건설되는 나트륨 원자로는 전력을 500메가와트까지 생산해 이를 최대 4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연되기도 했고 또 한계가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테라파워는 러시아로부터 원자로 운영에 필요한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가 단절이 됐고 또 자질이 네. 빚어지게 됐죠.
그렇죠.
자, 미국은 현재 상업적인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이 테라파워와 미국 에너지부는 러시아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점이 분명해지자 대체 공급원을 찾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행정부에는 모두 15개 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곳은 전쟁부, 국무부 그리고 재무부입니다. 특히 국무부는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무부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We are advancing America's foreign policy interests by uniting our allies.
미국 국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미국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고 진흥하며 모든 미국인이 번영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대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대통령에게 조언합니다. 또 국익과 관련된 사실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를 정책 형성에 반영합니다. 그 밖에 외국 정부와의 조약이나 협정 체결을 담당하고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미국을 대변합니다.
As Secretary of State, I nominate Tony Blinken. He's one of the better prepared for this job. No one's better prepared in my view. Tony's been one of my closest and most trusted advisors. I know him.
현 미국 국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뒤 지명한 토니 블링컨 장관입니다. 국무장관은 외교 정책에서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그는 부통령을 제외하고 내각 강요 중 대통령직 승계 순위 1위로 국무부 각 부처 대외 업무를 포함해 모든 국무부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15개 부 장관 가운데 대통령직 승계 순위는 부서 설립 연도에 따릅니다. 국무부에는 모두 6명의 차관이 정무,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군축, 국제안보, 공공외교, 공보, 관리, 그리고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을 각각 담당합니다. 세계 각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정무차관 아래 아프리카국, 동아시아 태평양국, 유럽 유라시아국, 근동국, 남중앙아시아국, 서반구국, 국제기구국, 그리고 대테러리즘, 폭력 극단주의 대응국 등 8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들 부서는 조정관이 수장인 대테러국을 제외하고 모두 차관보가 이끕니다. 대테러국은 해외 테러리즘에 대응하고 외부 테러 분자들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한 전체 정부 차원의 노력에 있어 국무부를 이끕니다. 국무장관 직속으로 그 밖에 국제개발처, 유엔 대표부, 민권실, 감찰관실, 국제여성문제실, 정보조사국, 그리고 특사와 특별대표 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무부에는 외교관 약 13,000명, 일반 직원 11,000명, 그리고 현지 고용된 약 45,000명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270개 이상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2023년 회계연도 국무부 운영계좌에 약 174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무부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올해는 4년마다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해입니다. 선거를 가리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데요.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올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위기를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 3월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예비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Joe Biden, I think there's the he's the only candidate that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신에게 투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자유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I voted for Donald Trump. I believe he's the only one who's willing to stand up for the Constitution as it was written.
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어요.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로 헌법을 지킬 유일한 사람이자 또 그런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공격받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권자들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정치적 극단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꼽았습니다. 입소스 대표인 클리퍼드 영 씨는 특히 민주당원들은 권위주의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eally, Democrats, when they say saving democracy, they're really saying saving democracy from Trump.
민주당원들이 민주주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트럼프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반 트럼프 표라고 부르는데 성인 인구의 약 25%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유권자들도 민주당원들과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데요. 공화당원들은 민주주의 보호를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Many of the critiques on the right among Republicans is of a broken system, a system controlled by the elites or rigged by the elites.
공화당 우파의 비판은 깨진 시스템 또는 엘리트에 의해 통제되거나 조작되는 시스템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화당원들이 민주주의 구하기를 규정할 때는 선거 제도나 일반적인 선거의 공정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지지자들에게 위기감을 심어줬습니다.
If we don't win on November 5th, I think our country is going to cease to exist.
만일 우리가 11월 5일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우리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Our democracy is really at risk. When he talks about being a dictator on the first day, he means being able to
우리 민주주의는 정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건 헌법의 요소들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권자들은 민주주의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누가 더 나은 방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응답자의 38%는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낫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나은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29%에 머물렀습니다. 입소스 대표 클리퍼드 영 씨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Biden is an establishment candidate. He is a creature of the establishment.
바이든은 기득권층의 후보입니다. 질서와 안정으로 여겨지죠.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기득권층으로부터의 이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수호 다음으로 경제와 이민 문제를 최우선 관심사로 꼽았습니다.
대마초 합법화가 대선 쟁점이 될까요?
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카페. 언뜻 보기엔 일반적인 식당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님들은 하나같이 마리화나, 즉 대마초를 피우고 있고요. 메뉴판에 보면 식당에서 파는 음식에도 대마초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은 이렇게 기호용 대마초가 허용되는 곳에 살고 있고 미국인의 약 4분의 3은 대마초가 의료용으로 합법화된 주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에 따르면 대마초는 여전히 전면 불법입니다. 헤로인, LSD와 함께 의료용으로도 사용 불가한 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로 분류돼 있죠. 시민단체 뉴조지아 프로젝트의 활동가인 스코티 스마트 씨는 미국 유권자의 압도적인 다수, 특히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대마초에 관한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룰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A lot of people don't understand policy. A lot of people don't know how policies affect their day-to-day lives.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책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죠. 대마초는 젊은이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 대마초 축제와 대마초 정책 서밋에서 설립자 캐롤라인 필립스 씨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대마초 이슈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For both of them, one thing they have in common is that their track records on cannabis have been
두 사람의 공통점은 대마초 정책이 일관되거나 점진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두 행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대신 더 경미한 약물로 분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대마초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금지를 폐지하고 합법 여부를 각 주에 맡기는 데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에 뉴스맥스 TV와의 인터뷰에서 마리화나가 상당한 피해를 주지만 투표 측면에서 보면 꽤 인기 있는 이슈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는데요.
전국 대마초 축제의 캐롤라인 필립스 씨는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Trump's track record on cannabis has been inconsistent at best. We've heard him both say that
대마초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은 그다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시장에서 마약을 파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둬야 한다거나 심지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매우 무서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마초로 수감된 사람들을 사면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대마초에 대한 태도 변화는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성인의 70%가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했는데요. 이는 지난 2000년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마리화나법 개혁 전국 조직의 모건 폭스 씨는 이제 이런 여론에 정치인들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This is an issue that is increasingly important to voters, particularly young voters, and any candidate that
이 문제는 유권자들, 특히 젊은 유권자들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슈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든 연방 의회든 주 의회든 지방 의원이든 앞서고자 하는 후보들이 이 문제를 무시하면 위험해질 겁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오늘은 대선 주요 쟁점인 민주주의 위기와 대마초 합법화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의 관심사를 물어볼 때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취미가 뭔가요? 이런 질문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TGIF.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 Do you have a special plan?
No, same. House chores. How about you? Anything special going on?
Not really.
What do you do for fun?
I like walking in the woods.
TGIF.
Thank God it's Friday.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이 돼서 기쁘다는 말이죠.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 Do you have a special plan?
주말에 뭐 해요? 특별한 계획 있어요?
No, same. House chores. How about you? Anything special going on?
아니요, 똑같아요. 집안일들. 당신은 어때요? 특별한 일 있어요?
Not really.
아니요, 별로.
What do you do for fun?
여가 시간에 뭐해요? 어떤 사람의 취미나 여가 시간에 즐겨하는 일이 뭔지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What do you do for fun? 비슷한 질문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여가 시간에 뭐해요?
What are your interests?
뭐에 관심 있나요?
What are your hobbies?
취미가 뭔가요?
Do you have any hobbies?
어떤 취미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겠죠? Hobby, 취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상대방의 취미를 알 수 있는 질문들 기억하시고 자연스럽게 대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pastime?
Listening to music.
What's your favorite pastime?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뭔가요?
Listening to music.
음악 감상이요.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I love reading books.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to read?
Anything funny.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한가한 시간에 뭐 해요?
I love reading books.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to read?
어떤 종류의 책 읽는 걸 좋아하나요?
Anything funny?
어떤 거든 재밌는 거요.
What do you do when you are not working?
I enjoy getting together with friends.
What do you do when you are not working?
일 안 할 때는 뭐 하시나요?
I enjoy getting together with friends.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어떤 사람의 관심사를 물어볼 때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여가 시간에 뭐 해요? 취미가 뭔가요? 다양한 표현들 질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at are your interests? What are your hobbies? Do you have any hobbies? What's your favorite pastime?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상대방의 취미, 여가 시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영어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